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12월 큐티 말씀은 골로새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읽는 성도님들은 골로새라는 지역이 어디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 나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 원으로 그려져 있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왼쪽 편, 즉 서쪽에 있는 곳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쪽에 있는 곳이 바로 투르키예이죠. 그리고 그 투르키예의 주황색 점으로 되어 있는 일곱 개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입니다. 골로새는 붉은색 원 안에 있는데요. 바로 투르키예의 서남쪽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가까운 지역에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는지 소식을 전해줬을 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편지는 감사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과 누가와 바울의 선교팀이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면 바울의 마음에 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골로새라는 지역이 다양한 종교의 집합장, 아주 종교적으로 혼잡한 곳인데 그런 여러 이질적인 종교의 가르침에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처음 들었던 복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맙다라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감사하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아, 골로새는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투르키예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그 지역이 원래 잊혀질만 하면 아주 큰 지진이 한 번씩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바울 시대에도 그 도시가 무너질 만큼 쇠락할 만큼 강력한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집을 잃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죠. 그럴 때 골로새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따뜻한 돌봄을 통해서 사랑을 전해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해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가 늘 감사하다. 그렇게 많은 종교들의 혼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믿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고맙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이 믿음과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앞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려운 중에도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희망에 근거해 있다.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 희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서 희망이 돋아났고 그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희망 중의 희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보다 더 희망적인 소식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죠. 시지프스의 형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를 메고 그 높은 언덕을 올라갑니다.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힘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바위는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지프스는 다시 그 바위를 또 밀면서 또 정상을 올라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프로메테우스의 형벌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가 끊임없이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 먹힌다는 것이죠.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간이 지나면 간은 재생되고 또 독수리가 날아와서 또 간을 먹습니다. 이 형벌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뭐냐? 그것은 폭발하고 있는 화산의 분화구에 서 있는 거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할 때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옵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분화구를 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달리는데 결국 분화구는 화산을 맴돌 뿐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다 무엇을 말하죠? 시지프스의 형벌도 프로메테우스의 형벌도 분화구를 맴돌고 있는 것도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 즉 인간의 절망적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간 실존에 드리워져 있는, 떨쳐버리지 못하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절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희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희망은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절망을 이겼던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구약의 희망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희망은 영원하고 완전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어둠을 이긴 빛의 이야기입니다. 복음보다 더 희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희망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절망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희망이 내 가슴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아는데 자꾸 절망하고 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 힘들어. 희망이 없어. 정말 절망적이야. 이렇게 짓눌려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조금씩 상실했다는 것. 복음보다 더 놀라운 희망, 영원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또한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앞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희망으로 든든히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침체되고 추락해가고 있지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이 안전줄이 되어서 희망의 줄이 되어서 우리를 탁 추락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는 것. 마치 암벽타기를 하는 사람이 미끄러질지라도 생명의 줄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희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육지에 갔을 때 저희 조카를 만났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저희 집에 조카도 처조카도 이 젊은 20대 친구들이 야 몸짱이 됐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가문은 이런 체형입니다. 몸짱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아이가요 건강해지는 습관, 식단을 조절하고 단백질을 먹고 루틴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몸을 해서 성취감을 해서 목표를 잃어가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이 변해가고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에게 큰 희망을 주는 삶의 그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확 이러고 있는데 만지니까 막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막 몸이 좋아지고부터는 옷을 덜 입어요. 이거 막 복근이 막 있고 막 초콜릿 복근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아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복근이 영원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또 이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초콜릿이 녹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단했던 몸도 그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젊을 때의 그런 만큼의 몸이 되기가 어렵지요. 또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 돈 버는 재미에 빠진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적금을 붓고 막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그게 막 불어나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막 재미가 나는 거예요. 자산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데 희망이 넘치고 야 노후에 이제 편안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막 가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죠.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통장이 녹아내리면 갑자기 막 이렇게 되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너무 희망이 없어요. 난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막 자산이 늘어가고 막 재정이 늘어갈 때는 막 그게 너무 희망적이고 재미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또 너무 사는 재미와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소망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는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삶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그토록 마음을 두었던 그 자녀에게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관계가 어긋나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낙심이 커지는 겁니다. 아유 사는 재미가 없다. 아유, 정말 희망이 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요즘은 적지 않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십니다. 아주 경격이 높으신 분이세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애착관계와 애정이 깊이 정들었던 가족처럼 여기죠. 근데 이런 동물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을 때 사람들 중에는 항상 함께 있었던 이 동물이 가족 같았던 존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육지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게 그런 고민을 한번 토로하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님이 이 반려견이 돌아가시고 목사님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례 예배를 드려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고민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만드는 루틴과 습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정과 돈 그리고 자녀들과 나누는 그 기쁨과 애정 그리고 반려동물이나 삶의 여러 가지 여러분 이것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재미를 더하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건 맞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송두리째 거기에 다 빼앗긴 채로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완전히 몰두되어져서 그게 사라지고 난 뒤에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재미도 느낄 수 없고 삶의 평안도 느낄 수 없고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중단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소망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끊임없는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하늘에 둔 소망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소망은 세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 하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은 그러나 땅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두 가지의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였고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유대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얻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간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주의의 기반에 있는 신앙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하며 부단히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성취와 노력에서 찾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이런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의 일부분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일정 부분 율법주의의 믿음을 기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우리의 노력이나 봉사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에 기초해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매우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눠버립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갈라놓습니다. 결국 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이원론적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이 분리되어 버리면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 갈 때 가장 폭발력 있는 능력이 일어날까요? 복음은, 거룩한 복음은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부패한 그 세상의 가장 속된 곳에 거룩한 복음이 나아갈 때에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 타락을 깨끗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땅과 만날 때, 말씀이 육신이 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둘이 구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폭발은 거룩함이 속된 것을 변화시키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성탄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 냄새나고 의염된 곳에 내려오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은 분리가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자 그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그냥 세상은 다 속된 것이고 세상은 다 의미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늘만 보고 사는 거야. 그래,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사는 거야. 그럼 그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삶의 현실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영적인 것, 하늘의 것, 높은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지금 그런 말씀을 분리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땅과 괴리되고 분리되어져서 그냥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 실제가 되어 우리의 일상에 임하게 되는 게 하늘 소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땅의 역사를 하늘로 확장시켜 나가려고 했던 게 바벨탑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땅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야망이 하늘까지 삼키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이죠. 이것은 결국 혼돈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3대 도적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소설로 그려지기도 하고 훗날 현대의 소설로 쓰여지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실존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조선시대에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저항에 대한 모티브에서 거기에서 동기부여되어 쓰여졌던 이야기죠. 조선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출생,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계급이 되어버린 서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절대 관직에 나아가거나 지도자가 될 수 없던 그 시대의 천형적인 형벌, 백정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호기롭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도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제한받는 시대, 봉건주의적 유교적 사고로 인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과 능력과 가치가 발휘될 수 없었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불평등하고 부조리했던 그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그 구조는 너무나 거대했고 그것을 지탱하고자 하는 사회 시스템은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장길산, 임꺽정, 홍길동. 왜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빈부의 격차가 사라진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어진 이 딱지를 떼고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삶을 만들어보자고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믿음, 이념과 사상에 대한 믿음, 과학에 대한 믿음, 문명에 대한 믿음, 그런 것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때 우리의 희망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붙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몸부림치며 시간을 쪼개가며 애썼습니다. 그러나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헛된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베풀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 한들 누가 알아줍니까? 자기 혼자 바보가 될 뿐이지. 다 각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 그게 과연 이 현대사회에 무슨 가치가 있냐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도 우리가 끝내 믿음과 사랑을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 소망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발장이 억울한 옥살이 끝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든 새로운 출발점 앞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사람들의 편견, 이미 범죄자였던 그를 누구도 써주지 않고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 냉대와 그 차가운 눈빛 아래에서 장발장한 이리저리 내몰리다가 배고픔 속에 마지막 안식처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한 가난한 교회 성당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있는데 수군거리는 수녀들, 사람들, 저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재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또 우리 거를 훔쳐갈 거예요. 그러나 미리엘 주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군거리며 물리치고 장발장을 따뜻하게, 형제여, 이곳에서 당신이 오늘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그 검소한 식사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사람들의 수군거림대로,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했던 미리엘 주교의 그 믿음과 사랑을 배신하고 은식기를 챙겨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겨서 도둑질을 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는 붙잡혀서 경찰과 함께 이 교회로 오게 되죠. 경찰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것을 훔쳐갔다고 말할 때 미리엘 주교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남아있는 마지막 은촛대를 들고 와서, 형제여, 내가 이것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이것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마지막 교회의 불빛을 밝히는 은촛대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때에 장발장은 너무나 그 사랑 앞에서 부끄러움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뮤지컬 그리고 영화에 나오잖아요. Who am I? Who am I? 막 괴로워. 여러분은 저의 노래를 듣고 괴로워하지만 그 배우는, 그 장발장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난 누군가,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었는데 삶의 현실에 내몰리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져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를 믿어줬던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사람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짓밟히고 사랑이 헌신짝처럼 버려졌지만 한 번 더 믿어주고 한 번 더 사랑해준 미리엘 주교는 결국 장발장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장발장은 마침내 시장이 되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삶을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믿어줘도 다 소용없어요. 사람들은요, 우리를요 그저 이용하려고만 들어요. 사랑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다 배신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사랑이라는 가치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사라져가는 세상에 믿음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희망을 말하지 않는 세상에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진짜 사랑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믿음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하늘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저버려도 또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인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받아들여지고 다시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버려진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는 이 땅에다가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것, 아니야, 진짜 믿음이 있어, 진짜 사랑이 있어, 정말 희망이 아직 남아있어, 그것은 바로 이 땅으로 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늘의 소망이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소망이 하나 둘 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어두워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좌충우돌하며 부딪히며 지쳐서 살아가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사랑은 가짜다 여겨지는 온통 서로를 이용하려 하고 속이려 하고 배신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희망이 남아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말미암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참된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